북한은 인민의 나라가 아니다. 1960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북한에 인민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 북한은 철저하게 수령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난 1993년을 보내고 신신과 낙관에 넘쳐 새해 1994년을 맞이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영도 밑에 적들과의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연이어 승리를 이룩하면서 드높은 혁명적 열기로
북한은 언제 어떤 계기로 수령의 나라로 변했을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난했던 것은 아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대체 왜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단 말인가? 북한이 가난하게 살게 된 시기와 북한이 수령의 나라로 변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같다. 모든 출발이 1960년대다. 도대체 1960년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지금부터 북한이 어떻게 인민의 나라에서 수령의 나라가 됐는지 역사의 진실을 파헤쳐보자.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4부 인민의 나라에서 수령의 나라로. 북한이 인민의 나라에서 수령의 나라가 된 역사적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196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3년 휴전 이후 김일성은 소련이나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원조를 받는다. 이 원조와 북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북한은 휴전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성과를 거둔다. 북한의 고속성장은 결국 천리마운동을 통한 인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장이었다. 그 결과 1957년부터 시작한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의 목표가 1년이나 앞당겨 달성된다. 4년 동안 공업생산은 3.5배가 늘었고 연평균 공업성장률은 37%에 달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북한에서 54년부터 56년까지 전후 복구 계획을 3년간 수립을 하고 이 3년간 수립이 끝난 직후에 북한이 외국의 원조를 그 중심으로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때 북한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뭐 30%쯤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고도성장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60년 정도 되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그때 당시에 한국의 1960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발표되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 합니다만 100불 정도였다고 그러면 북한은 한 200, 한 230불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김일성은 제1차 5개년 계획이 성공하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자신감으로 1961년부터 제1차 7개년 경제계획에 착수한다. 그런데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으니 안보에 대한 불안한 마음 탓이었을까? 김일성은 느닷없이 병진 노선이라는 걸 들고 나온다. 지금까지도 북한 경제를 실패로 몰고 간 병진 노선. 북한을 수령의 나라로 만드는데도 원인이 된 병진 노선. 대체 병진 노선이라는 게 뭘까? 병진 노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동시에 밀고 나간다는 정책이다. 병진 노선에 따라 김일성은 1960년대 초반부터 상당액의 돈을 군사비에 쏟아붓는다. 그때부터 북한 경제는 나아지질 않았고 믿고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들 중 일부는 원조를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제1차 7개년 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김일성이 야심차게 내세웠던 제1차 7개년 계획은 3년이 지난 1970년에야 겨우 마무리가 된다. 전 조선인민군 정치군관이었던 심주일 씨.
병진노선은 이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이제 동시에 밀고 나간다는 노선인데 이것이 인민군당 4기 5차 전원회에서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때 이제 김일성이가 군사를 강화하자니 경제가 이제 기울어질 것 같고 경제에 집중하자니 군사가 약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대담하게 병진노선을 세웠죠. 병진노선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패인 거나 같아. 실패인 거나. 아무래도 병진노선을 세우면서 이경제위원회도 나오고 뭐 군수공업을 그때 발전시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경제는 아무래도 끼우라지게 생겼지. 그래서 병진노선은 노선 자체는 뭐 정당인지 모르겠지만은 실패한 노선이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동시에 병행하는 병진노선은 왜 나오게 됐을까? 여기에는 김일성이 스탈린을 따라했다는 설도 있고 국제적인 정세도 원인이 되었다. 1956년 후르쇼브가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독재자 스탈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미국과 평화공존 외교 노선을 밝힌 것. 이 일로 중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나는 모택동이요. 소련은 수정주의입니다.
난 후르쇼브이시다. 중국은 교조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1959년부터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념전쟁이 불붙게 된다. 이때 김일성은 공개적으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 즉 양다리 외교를 선택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방향, 그러니까 소련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
그 이제 이념 논쟁이 뭐 중국은 소련은 중국으로부터 비난하면서 이제 사회주의가 바뀌지 않고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고 가야 된다. 이게 마오이를 보고 이제 교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오는 홀스토프 보고 수정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 중국의 입장을 그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김일성의 유일 사상에 대한 개념이 발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잘못되면 북한도 이제 집단 지도 체제를 다시 도입해야 되는 이런 논리적 그 정치적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중국 그 처음에는 이제 중국의 중국 편향으로 가니까 소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조가 끊기고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김일성이 중국 편을 들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1962년 쿠바 사태에서 소련이 미국에 굴복하자 김일성이 소련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김일성이 중국 편을 들자 소련은 북한에 보냈던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중단해버린다. 다급해진 북한은 1962년 12월 김광협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소련으로 파견한다.
후르쇼브 동지, 조선 군사대표단 단장 김광협입니다. 저희 조선에서는 인민군들 장비를 개선하고 또 신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북한의 간절한 요청에도 소련은 거부하고 만다. 당시 중국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북한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던 지원이 끊기자 김일성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이때 나온 결의문 내용이다.
인민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일이 있다 해도 무엇보다 먼저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원조가 끊기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텐데 김일성은 오히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함께 병진하는 노선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 노선이다.
4대 군사 노선. 전국의 요새화, 전민의 무장화, 전군의 현대화, 전군의 간부화.
경제와 국방을 함께 건설한다는 병진 노선이 나오면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대폭 늘어난다. 1967년 북한의 군사비가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의 20% 미만에서 30% 선으로 급증한다. 고려대학교 조영기 교수.
이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경제 운영의 그 큰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뭐 경제 운영 기조를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이고 두 번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이었고 세 번째는 군산 병진 정책인데 이것이 6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 돼서 지금까지 쭉 왔는데 특히 과도한 군수 산업이 국민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
과도한 군사비 때문에 주민들은 의식주가 힘들어지고 말았다. 그렇다면 김일성은 주민들의 의식주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엄청나게 늘린 군사비로 뭘 했을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사실로 김일성 무당의 망나니들이 울진과 삼척 근처에 남침했다는 임충식 본부장관과 대간접대책본부 유근창 장군의
1967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을 기억하는가? 김일성은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눴던 6.25 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망각한 채 또다시 남한 주민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말았다. 67년 남한의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켰고
1968년 1월 21일 밤 북한군에는 하루살이 같은 31명의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진해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했다. 체포된 김신조는
1968년에는 남한의 심장 청와대를 기습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도 김일성이 저지른 짓이다. 늘어난 군사비로 김일성은 또다시 같은 민족을 살해하고 위협하는 동족상잔의 주의를 범하고 말았다. 선량한 남한 주민들을 죽이는 데 들어갔던 군사비. 김일성은 이 군사비를 계속 늘려나갔다. 김일성이 경제와 국방을 함께 건설하겠다며 추진했던 병진 노선은 결국 경제에 큰 무리를 주면서 지금까지도 북한 경제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지도원을 역임했던 심주일 씨.
그런데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이제 삐라를 많이 보냈어요. 그때 북한에서 삐라를 한번 줘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삐라에다가 앞에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짝에서는 경제건설이라는 마차가 하나 달려가고, 이 짝에서는 국방건설이라는 마차가 달려가고, 근데 이 두 마차가 그 다리에 동시에 진입하는데, 그 다리는 마차 한 대밖에 통과할 수 없는 다리야.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진입하니까, 뭐, 둘 다 못 가는 거야. 에? 이런 걸 이제 풍자로 해서, 만화로 해서 들이보낸 것도 내가 이제 거기서 봤는데, 그 그림대로 된 거예요, 그림대로.
여기서 남북한의 경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전부터 북쪽 지방은 남쪽 지방보다 잘 살았다. 그 이유는 일제가 건설한 방대한 공업시설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대부분 북쪽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해방 후에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경제 건설을 할 시기에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대대적인 원조를 지원받아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해외 원조든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든 경제 발전을 이룬 김일성은 자신만만했다.
남조선에서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남북 연방제를 하자요. 그리고 우리가 남조선에 전기를 보내주겠습니다.
김일성이 달콤한 유혹을 보내면서 노리는 것은 남한의 혼란. 실제로 1960년대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발전했던 북한의 공세는 남한 체제에 위협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1960년대는 북한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다. 인민들도 나라를 건설하는 데 적극 동참했다. 사회 전체가 활기를 띠인 시기였다.
But the crowd going mad. They're shouting easy, easy.
1966년 월드컵 대회에서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한 것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60년대에 10대를 보낸 김용화 씨.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상점에 가면 이 사탕 과자도 마음대로 살 수가 있었고 지방도 이 그 정도로 물자가 좀 풍부했는데 반대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뭐 병 같은 거 이런 여기 말하면 재활용품 같은 걸 주어다가 이 애들 우리 애들 때는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로 뭐 사탕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식량 자체도 노동자나 농민이나 뭐 적은 양이 아니고 쌀이면 쌀로 그 충당을 시키면서 전혀 고통이라는 걸 느껴보지 않았던 시기가 60년대에서부터 68년도 사이.
그러나 1960년대 잠깐 불이 붙는 듯 했던 북한의 경제는 활활 타오르지도 못하고 곧바로 꺼져버리고 만다. 경제의 불이 채 피지도 못하고 꺼지게 만든 건 김일성이 내놓은 병진 노선과 과도한 군사비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는 1971년 무렵까지는 그런대로 불을 피웠으나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군사비는 경제발전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지게 만들어버린다. 북한 외교관을 지낸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북한에서 경제 전반이 잘 100% 운영될 때 30%가 이제 국방에 돌려진다고 하지만 100% 계획 중에서 60, 70% 하는데도 이 짝에 뭐인가 국방에는 30%를 돌리다 보면 적어도 50% 이상이 국방에 돌아가는 그런 그 기이한 현상이 형성되다 보니까 일반 경제 발전은 완전히 후퇴하게 되고 국방 경제만이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성장과 후퇴를 거듭하던 그 시기 1960년대.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960년대 북한이 남한보다 국민소득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얘기하겠다. 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소득이 높았다. 1960년대 초 북한의 수출액은 2억 달러, 남한은 3,280만 달러에 불과했다. 남북한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년 뒤. 북과 남의 처지는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한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북한의 경제 성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 칠 때 남한의 경제 성장은 앞을 향해 돌진했다. 북한의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 친 원인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김일성의 군사 우선주의 노선 때문이다. 반면 남한이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박정희의 적극적인 수출 정책 덕분이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80년대에는 고도 산업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의 발판을 반석같이 다져놓아야 합니다.
박정희. 남한의 경제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1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제일 먼저 주민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노력한다.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지난번 3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그래서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인민들에게 먼저 이팝과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자는 정책을 박정희는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다.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하며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을 때 박정희는 세계로 눈을 돌렸다. 박정희도 자립, 민족, 자주를 강조했지만 자립과 자주를 위해 경제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것이다.
우리는 수출 증대 과정에서 노력만 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과 경험을 얻었으며 이를 더욱 잘 살려서 보다 많은 상품을 보다 많은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온 국민이 수출 산업의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선진국에다 면직물과 가발 같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1964년 수출 금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서자 박정희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수출 진흥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다액 수출업자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애국자라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의 기본 전략을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고 국가의 모든 행정능력을 총동원해 수출에 매달리게 된다. 수입 포가제는 폐지하고 관세 장벽은 낮췄고 적극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했다. 세계 경제로 과감하게 발을 내디딘 남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다. 수출 금액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6년 만인 1971년에는 무려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야 만다. 마치 날개를 단 것 같은 고속 성장이다.
봄이 울리네, 꽃이 피네.
남한의 경제는 1961년 이후 35년 동안 연평균 7에서 8%의 고도성장을 거듭한다. 30년이 넘도록 고도성장을 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사에도 유례가 없는 대기록이다. 세계 언론은 한강의 기적이라 칭송했고 그 당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반면 북한은 어떤가?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나라가 아닌가? 1960년대 김일성은 자체의 군사력으로 남한을 해방시켜 조국 통일을 해야겠다며 군사력을 강화해 나갔다. 반면 박정희는 경제성장부터 이룩해서 남한이 발전하면 남한 주도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경제에 주력했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론은 선건설 후 통일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통일론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이 우월성이 훨씬 배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일은 주도권을 우리가 쥐게 된다라는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선건설 후 통일론이라는 아주 그 현실적인 현실주의 통일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김일성은 군사력에 집중했고 박정희는 경제에 주력했다. 서로 다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생각은 한쪽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또 한쪽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고 김일성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든 그 사람 김일성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원인은 김일성이 1960년대에 시행한 병진 노선 때문이다. 경제와 국방을 병행한 병진 노선 때문에 북한 경제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병진 노선이 실패했다는 것은 김일성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김일성은 1966년 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1961년부터 시작한 제1차 7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병진 노선을 그만둬야 하는데 김일성은 오히려 경제가 나빠진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지난 5, 6년 동안 계속 증대된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여 국방력 강화에 많은 비중을 돌렸기 때문에 7개년 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했다.
김일성은 경제가 나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전쟁의 위험으로 돌렸고 그래서 군사비 지출을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자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지냈던 장혜성 작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66년도에 제2차 당대표자대회라는 걸 열고서 여기서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서 이제 미제와 남조선 괴리가 우리를 쳐들어올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한 손에 총을 들고 다른 손에 낙과 마취를 들다. 그러면서 사회총 생산의 30%를 국민, 국방비를 투자를 한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 국방비 지출이 강하게 많아졌기 때문에 1차 7개년 계획을 완성하지 못한 것처럼 그쪽으로 전가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중앙위원회 안에서 의견을 제기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무리한 국방비 지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갑산공작위원회의 갑산파들.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 직계의 빨치산파와 국내 공산주의자 계열인 갑산공작위원회 출신의 갑산파로 이루어져 있었다. 갑산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시 당중앙위원회 조직담당 부위원장 박금철, 대남사업부장 리호순, 선전담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김도만 등이 있었다. 갑산파들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인민들의 실생활 수준을 높이는 인민경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서장.
당내에 인민경제 우선주의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갑산파들입니다. 예. 뭐 박철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민경제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금,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금이 꽤 있었고, 나아가서 일본에서도 원조금 조금씩 들어왔고, 그 다음 영국에서도 조금씩 들어왔고, 유럽에서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 원조금들을 전부 다 인민경제로 돌리자라고 주장하였던 사람들이 갑산파들인데, 이게 당내에서 경쟁자들이 되니까 김일성 입장에서 이들을 쳐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갑산파가 김일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갑산파들은 김일성은 인정하되 과도하게 나가는 국방비를 인민들에게 돌리자는 의견을 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충신이었던 갑산파들. 김일성은 갑산파들의 의견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 김일성은 갑산파들의 충성에 피로 대답해. 이른바 갑산파 숙청사건. 김일성이 또다시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한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실패로 끝나자 그 책임을 물어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장, 총참모장 최광, 대남총국장 허봉학 대장 등을 숙청한다. 이들은 좌경 모험주의자로 몰려 숙청됐는데 실제로는 군내에 파벌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숙청된 것. 김일성은 갑산파들을 숙청한 뒤 군대의 모든 요직을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 말 잘 듣는 부하들로 채웠다. 김일성은 최현 대장을 민족보위상으로, 오진우 대장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한다. 김일성은 갑산파 사건을 통해 당을 정리하고 1969년에는 군부까지 정리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갑산파 숙청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1968년 중순경에는 갑산파 숙청으로 중견 지방 간부직의 약 3분의 2가 공석으로 있었을 정도였다. 결국 병진 노선에 반대하는 갑산파들은 모두 처형되고 말았다. 김일성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조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갑산파 숙청 사건의 배후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원인은 병진 노선을 반대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김일성 후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 원인이 되었다. 김일성은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주체 노선을 선언한 뒤 그해 10월 당중앙위원회 4기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당중앙지도기관의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종전에 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총비서로 개칭됐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제가 폐지됐다. 또 비서국이 새로 설치되면서 담당 비서제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 자리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누가 이 자리에 앉았을까?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그렇게 되면 비서국의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럼 비서국에 그때 비서가 누가 될 공산이 컸냐.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조직비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던 거죠. 여기에서 갑산파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서 인민경제 우선 노선을 하면서 노선을 이제 걸면서 내부적으로는 권력투쟁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들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산파 제거를 한 것이 바로 1966년, 1967년 2년 동안 갑산파를 제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김정일이 아버지를 도와서 갑산파를 쳐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주와 함께 갑산파를 다 쳐냅니다.
갑산파들이 반발하던 1966년은 중국에서 불어닥친 문화 대혁명의 여파가 북한에도 미쳤던 시기다. 김일성은 문화대혁명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까 경계하고 있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 갑산파가 병진 노선에 이의를 제기하자 김일성은 그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갑산파 제거와 동시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의 후계자 싸움 역시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데 희생물이 필요했고 때마침 걸려든 갑산파를 제물로 삼았다. 이때 김정일은 교묘하게 김영주의 측근들까지 공격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갑산파에 대한 숙청은 1967년 당중앙위원회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이른바 김일성의 5.25 교시가 나오면서 대대적인 숙청이 시작된다. 죽음을 부르는 5.25 교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사실 뭐 중국 문역 내용 중에서 뭐 택동 신격화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혁이 지나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또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문혁의 영향을 차단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봤고 따라서 적극 차단하는 데 오히려 중점을 뒀습니다.
김일성은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북한에도 미칠까 두려웠다. 그래서 5.25 교실을 기점으로 갑산파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을 가하는 동시에 인테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문화에 대한 총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공격 대상은 김일성 우상화에 방해되는 모든 문화가 공격 대상이었다. 5.25 교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세계 문화를 보고 듣고 향유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조선인민군 협조단 무용 배우였던 김영순 씨.
영화관마다 러시아 영화를 다 했고, 이완 수산인 뭐 무대 뮤지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에스메랄드, 백조의 호수, 레비지의 오제로, 그다음에 사뜨꼬, 카르멘, 뭐 이런 모든 러시아 거를 다 공연하고 또 왕래하고 정말 그랬어.
그러나 5.25 교시가 나오면서 김일성의 유일사상 체계에 어긋나는 세계 문학 서적들, 철학 서적들은 불태워지거나 수거됐다. 이런 도서 정리 사업은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다. 고전 악보는 불태워졌고 석고상은 깨졌다. 서양 그림은 찢겨나갔다. 서양화를 그리던 화가들은 지방으로 내려가 농장원으로 전락했다. 외국 노래까지 금지됐고 외국 우표를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마르크스의 서적까지 외국 서적이라 회수당했다. 조선중앙방송 기자였던 장혜성 작가.
여기 오셔서 그 많이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자본주의 사상, 수정주의 사상, 봉건유교 사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앤다고 해서 그 전에 나온 책들은 거의 다 그 자본주의 사상이나 예를 들어서 그 마크스의 무슨 공산당 선언이나 자본론 같은 것도 이게 무슨 뭐 자본주의 사 그게 왜 자본주의 사상이 난 도대체 이해되지 않던데 그 김일성의 책만 지금 김일성의 저작만 볼 수 있게 하고 이건 다 그 자본주의 사상으로 다 책을 없애버렸거든요. 소설책도 국제, 그러니까 세계문학선집이란 게 무슨 뭐 많거든. 뭐 돈비와 그의 아들, 뭐 일리아드, 무슨 이런. 그것들도 다 이거 자본주의 사상을. 그게 어떻게 돼서 자본주의 사상인지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거 대 그런 그 숙청바람이 불었던 건 사실입니다.
5.25 교시가 나오면서 서서히 김일성 유일사상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김일성 초상휘장, 즉 배지를 전 인민 모두 달도록 강요당한 것도 이때부터다.
교시 이전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라는 게 있거든. 정치위원회 정치위원이 7명 있었는데 정치위원 안에서는 그 나름대로 허상 비판도 하고 김일성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누구도 이렇게 서로 그 비판도 하고 사람이 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서 달리기라면 그건 뭐 저밖에 없잖소. 그것처럼 그렇게 하다가서 5.25 교시 있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김일성이 유일관리제로 되면서 누구도 감히 김일성이 한 일은 잘했다 잘못했다 말 못하고 잘못한 거라도 아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가 뭐 다 이런 식으로 김일성이 떠맞들면 하고 김일성이 한 건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잘한 거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임생활이 뭐 잘못되려면 잘못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이 제 아들을 올려놔도 거기도 누구도 뭐 군소를 못하게 된 거죠.
수령이라는 호칭을 김일성에게 붙인 것도 이 무렵이다.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도 이 시기에 나왔다.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몇 배 더 심해졌다.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 지도원을 지낸 심주일 씨.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밖에서 들여다볼 때는 그렇게 됐지. 그때부터 이제 우상화는 더욱 이제 활기를 띄웠고, 아직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대에 들여세면서 이제 주석재가 나오고, 70년대 초액이 되면 만수대에 그 김성 동상 세우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우상화 자국이 본격적으로 그죠. 밀고 나간 거예요.
봉건 시대에 나서던 충효, 군신, 의리 같은 말들이 당적 용어가 되면서 북한은 서서히 수령의 나라가 되었다. 1967년부터 북한은 조금씩 수령의 지위가 절대화되는 수령 절대주의 체제로 변질되어 갔던 것이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그리고 이후 김일성의 수령 절대주의가 형성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본적인 창의성이 철저히 말살되고 모든 영역에서 활력이 감소되고 인권이 철저하게 말살되고 결국에서는 공포와 위축, 아첨만 남아서 온 사회가 기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는 후퇴하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사회가 낙후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이오 교신은 북한을 이상한 수령의 나라로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외국 기술은 무조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발전은 멈췄고 경제는 더욱더 추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간 것은 갑산파 숙청 사건을 계기로 본격화된 김정일과 김영주의 권력 투쟁도 크게 작용했다. 결국 5.25 교시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은 인민의 나라였으나 5.25 교시 이후 북한은 이상한 수령의 나라로 변하고 말았다.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피해 재단 위에 유일사상을 세웠던 김일성. 수령의 나라를 이론으로도 포장하고 싶었던 것일까? 김일성은 60년대 초반부터 이상한 사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이론 어디에도 없는 주체 사상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단어 주체. 북한 주민들은 이 주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태어날 때부터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보죠. 뭐 눈만 뜨면 주체 했죠.
주체요? 지금 뭐 바로 말할 수 있죠. 주체란 뭐 주체 사상이죠.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제가 전문 당 일꾼 양성반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주체 사상에 대해 배우는데 과연 그러면 주체라는 원어는 무엇일까 하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물어보는 문의하는 자체가 위험하더라고요. 북한에서 통하는 주체하면 곧 김일성, 김정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단어 주체. 김일성은 왜 사회주의 이론에도 없는 주체 사상을 들고 나왔을까? 김일성은 스탈린이 죽은 후 독재자가 비판받는 걸 지켜봤고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 안에서 정치적인 기반을 세워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 세력은 물론 인민들에게 인정을 받는 박헌영 같은 인물까지 가차없이 숙청의 제물로 삼았다. 숙청을 통해 김일성의 정치적 기반은 강화됐고 그러면서 김일성은 조금씩 주체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돌린 것이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먼저 김일성의 이론 서기를 맡았던 황장엽 비서의 육성부터 들어보자.
내가 57년 말에 대학에서 전임은 아니지. 철학 강좌장을 하고 과학연구 부장을 겸하고 대학당 부위원장을 해서 그래서 소환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58년 저 이튿날부터 출근해서 했지만은 소환은 그 전에 소환이 됐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때까지 나온 김일성의 그 연설 이런 것들 다 개작해서 막 건체 쓰고 스탈린 만세 부르는 거 다 빼고 그전에는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그 다음에 김성이 저작을 넣었던 걸 김성의 저작을 앤 반째 놓고 이게 다 건체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58년 이전까지만 해도 스탈린 만세를 부르짖던 김일성이 58년 이후부터는 스탈린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김일성 만세를 부르짖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주체는 미국에 대한 주체가 아니라 소련에 대한 주체였던 것이다.
김일성이 모택동회하고 더 친하게 되면서 자기의 민족적인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길로 들어간 거이지. 그때 그 예속에서 벗어나는 건 미국 문제시 안 했어. 미국이 무슨 간섭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과의 관계는 소련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관계 안 하고 소련의 예속에서 벗어나고 소련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대주의 또 소련의 경험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거 반대했지.
들으신 대로 김일성이 주체를 언급한 배경은 미국 때문이 아니었다. 1959년 중국과 소련 간의 이념 논쟁이 격화되는 걸 보면서 김일성은 우리도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며 주체를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소련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어. 나는 두 나라의 싸움을 이용해 내 지위를 더 확고하게 다지면 되는 기야.
어부질의. 중국과 소련의 싸움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려 했던 김일성. 그래서 김일성은 천리마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경제나 문화 건설에도 자주적인 노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주적인 노선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주체 사상이다. 그런데 1958년까지는 주체 사상이라는 말은 없었고 단지 주체를 세운다는 말만을 썼다. 델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북한의 김일성이 1960년대 그러니까 1961년 4차 당대회를 거치게 되면서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4대 정책적 노선을 의미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김일성 사상을 주체 사상이라고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1961년 제4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 주체 사상을 언제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을까?
아, 주체 사상이 그 시원이 우리는 어떻게 계열받았냐면 그 김일성이 언젠가 타도지국주 동맹 우리가 그 투도 동맹이라고 해요. 일본을 타도하기 위한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모은 그 시초가 주체 사상이 시온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주체 사상이 창시된 육선은 이제 항일무장 투쟁 때부터 주체를 강조했고 뭐 이런 그 시발점을 그 김일성 혁명 활동 육선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선전을 하거든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 투쟁할 때 그때부터 함께 투쟁하던 사람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 매료돼 가지고. 그 지침으로 혁명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혁명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북한은 지금도 주체 사상이 해방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체 사상은 해방 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독재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다시 황장엽 중앙당 비서의 증언이다.
그럼 이제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뭐인가?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사상이거든. 이 전쟁 시기를 계기로 해서 그 사상이 나왔는데 그건 소련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 사대주의를 반대한다. 소련의 경험을 교조주의적으로 모방하는 거 이걸 반대한다. 그래서 막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 이게 주체사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땐 주체사상이라는 말 쓰지 못하고 말 썼다간 큰일 나거든. 공산당의 유일한 지도사상 막스레닌주의인데 그 다른 무슨 사상을 지도사상이라고 했다가 큰일 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쓰진 못하고 주체를 세워야 된다 그랬거든.
북한이 자랑하는 주체사상. 하지만 1960년대 전반까지의 주체 사상은 마리 사상이지 철학적 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초반 무렵 김일성이 제시했다는 주체 사상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큰 나라들을 무조건 숭배하고 자기 나라를 깔보는 사대주의와 큰 나라의 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교조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조선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 내용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기본 노선으로 정착이 된 것이다. 어쨌든 김일성은 주체 사상을 내세운 뒤 주체 사상의 덕을 톡톡히 본다.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를 더욱 강화했고 소련과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독재를 다지는 것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하면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아마 이 사실도 북한 주민들은 잘 모를 것이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으로 부딪힌 대상은 남한이나 미국이 아니라 소련과 중국이었다. 같은 동지의 나라와 부딪히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소련에 이어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된다. 중국의 모택동은 1966년 문화대혁명을 일으킨다. 그러나 김일성이 지지하지 않자 모택동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비방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김일성은 소련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운다. 그리고 1966년 10월 조선노동당 제2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주체 노선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전 조선외교관을 지낸 북한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사실은 이게 그때 그 현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로가 이거 갈등을 빚으면서 싸움이 벌어졌죠. 물론 이거 말싸움이지만 노선상 이것으로 해서 북한으로서는 소련 측 이런 입장만 대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어요. 그럼 그런 관계로 해서 김일성은 우리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결국은 소련 쪽 의자에도 앉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중국 쪽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의자에 앉아서 우리 식대로 하자. 이게 바로 처음 출발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체로서는 됐고요.
소련 쪽 의자에도 앉지 않고 중국 쪽 의자에도 앉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일성. 김일성이 어떤 인물인가? 소련의 지원으로 지도자가 된 인물이다. 그가 소련 쪽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또 김일성은 중국의 지원으로 6.25 전쟁에서 파멸의 위기를 면한 장본인이다. 그런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 어느 쪽 의자에도 앉지 않고 주체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은 곧 김일성이 완벽하게 독재 기반을 구축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독재를 하겠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다. 북한이 수령의 나라로 변한 원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후계자를 둘러싼 권력투쟁 때문이다.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북한 현대사가 저렇게 수령 절대주의로 변질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내외적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어가는 권력투쟁도 북한이 기형적인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아주 기형적인 체제를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독재가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상한 나라 북한. 독재자 김일성은 주체 사상으로 사상 무장까지 마쳤다. 이제 북한은 인민의 나라가 아니라 완벽하게 독재자 수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독재가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다. 그 많던 북한 땅의 주인, 북한의 인민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북한에는 지금도 이상한 수령이 살고 있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 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4부 인민의 나라에서 수령의 나라로 기획 자유조선방송 음악 박복규 교과 안익수 기술 구본수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국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출연 이희탁, 최연철, 김경희, 권도일, 해설 유강기. 다음 시간에는 제5부 김정일 수령 독재의 나라를 이어받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